일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유달리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늘 성경에 대해 묻거나 신앙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래 다른 청년들처럼 영어를 배운다거나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에 골몰하기보다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리더로 섬겼고 또 교회 청년부에서도 임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던 누가 봐도 요즘 보기 드문 꽤 신실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또래 다른 청년들에 비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를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술 마시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여졌던 이미지와는 달리 그 청년은 자주 술을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몇몇 분들에게 아니 왜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크리스찬이 술을 마시냐고 핀잔을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청년은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의 논리로 대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친한 친구 몇 명과 마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술을 마시는 것보다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거나 아래 위로 끄덕여서 표해 주시면 됩니다. 크리스찬이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극소수를 빼고 아무도 고개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어떤 대답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을 듣자마자 술 마시면 안 된다 혹은 술 마셔도 괜찮다라고 곧바로 정답에 대한 확신이 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보는 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 혹은 아니요 어느 쪽에 손을 들었든지 간에 그 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답들이 아직은 얕고 아직은 깊지 못한 답들이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는 문제 말고도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치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명절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포커 게임을 합니다. 크리스찬들 고스톱 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포커 게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LA나 올랜도에 관광을 왔는데 패키지로 왔어요. 그래서 패키지 코스에 카지노를 방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지노를 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카지노를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중가요에는 발라드, 트로트, 락, 락발라드, 랩, 갱스트랩, 그 다음에 헤비메탈, 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을 텐데 크리스찬들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쟁 무기 판매 업체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살상 무기를 만드는 전쟁 무기 판매 업체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그 식당은 술을 파는 식당입니다. 술을 파는 그런 업소에서 크리스찬이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메이와 같은 다단계 회사에서 크리스찬이 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 때 전자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이스 기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요란스러운 시끌벅적한 그런 전자악기들을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모두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의 기준이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신앙인의 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 얼마만큼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주의 깊게 보고 그 말씀으로부터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스 혹은 노라는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리로 막 그냥 돌진해 가는 거죠.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식의 신앙의 태도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다룰 수 있도록 이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 성가를 부르는 것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성가라고도 하고 요즘은 CCM,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습니다. 랩도 있고 락도 있고 락 발라드 형식의 그런 복음성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최인혁이라는 복음성 가수가 락 복음성을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솔티와 함께라는 찬양단이 랩 찬양을 처음 한국교회에 선보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불러도 된다, 안 된다, 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럼 복음성가를 크리스찬이 불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시편 찬송만을 부릅니다. 복음성은 둘째치고 찬송가 중에서도 시편 찬송만을 부릅니다.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가를 부르거나 심지어 복음성을 부르는 크리스찬은 굉장히 불경건한 사탄의 음악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간주를 합니다. 술과 담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성숙한 신앙인의 기준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별로 신앙인의 성숙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여자 성도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습니까? 여자 성도가 머리를 뭐 스타일 어떻게 하는 게 그게 무슨 문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스위스에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 성도들. 이분들 중에 머리가 단발인 분들이 스위스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저속하고 불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기신 분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아담한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남자 성도가 가슴에 손수건을 꽂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어에서 handkerchief이라고 하는 땀을 닦거나 코를 풀 때 사용하는 그 손수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남자 성도가 가슴에 꽂습니다. 독일에서는 남자 성도가 이 가슴에 손수건을 꽂는 것을 굉장히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한 남자 성도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나치게 짧거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인 옷을 입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마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 눈살을 금방 찌푸릴 겁니다. 아니, 교회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속이 훤히 다 비치는 짧은 민소매 블라우스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거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이것을 경건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경건의 기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에콰도르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앉아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앉아 있느냐? 그리고 서 있을 때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인의 기준의 척도로 삼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마 처음에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yes 혹은 no라고 자신 있게 마음에 어떤 답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많은 경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아디아포라 영역에 있는 문제들에 있어서 그렇게 쉽게 우리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문화, 우리 교회 전통에 근거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진리와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할 것은 흑백 논리식으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식으로 정답을 내려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정반대편에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란 게 있습니다.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란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대적하는 가장 사악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일정한 삶의 패턴 안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정한 삶의 패턴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컴퓨터 하지 마라, 몇 평짜리 이상의 집에 살지 마라, 차는 무슨 차를 타라. 자신의 어떤 삶의 패턴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강요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금방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권하는 것이 유익한 게 아닌가? 당연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과 자신의 일정한 삶의 패턴을 유일한 경건의 기준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내 삶의 패턴으로 규정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의 삶을 규정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늘 자녀에게 너는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야 되고 입으라는 것만 입어야 되고 만나라는 사람만 만나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평생을 입으라는 옷만 입고 하라는 것만 하고 먹으라는 것만 먹습니다. 그걸 안 하면 죽는 줄 아는 겁니다. 아마 이 아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과 존엄을 가진 그런 아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구역에서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 병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 비난하는가 하면 왜 안식일에 깔개를 가지고 걸어가느냐는 거죠. 안식일에 깔개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경건한 행동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한 겁니다. 우리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율법에 관한 수많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안식일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 39가지가 되는 안식일 규정이 있고 마지막 39번째 이 깔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깔개를 들고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그 율법의 규정을 어겼다는 겁니다. 평생을 움직이지 못하고 그 깔개에 누워서 지내던 이 병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이제 입게 되었고 기뻐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 일어나 걸어갔는데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안식일에 깔개를 들고 걸어가지 않아야지 하는 것 굉장히 귀한 경건한 삶의 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의 죄악된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여러 가지 방편으로 본인이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안식일에 깔개를 들고 걸어갔기 때문에 너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아니면 반대로 안식일에 깔개를 들고 가지 않는다면 너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거죠. 성경의 안식일 규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단지 안식일에 깔개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패턴으로 그 사람을 가두어서 그 사람을 다시 죄에 종된 삶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가치중립적인 이런 아디아포라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마자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 은혜 아래 이제 살아가니까 막 죄지으며 살아가면 되겠네.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좋은 차를 사서 그리고 좋은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잘 됐다. 새벽 예배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귀찮은데 새벽 예배 안 가도 되고, 말씀 보는 거 지루한데 말씀 안 봐도 되고, 구역 예배 가는 거 참 힘든데 구역 예배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네. 그게 죄 짓는 행동이든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겠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의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죄에게 세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에게 종이 되어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얻게 된 자유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의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유익한가 그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내가 아디아포라의 어떤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아, 과연 이런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인지를 곰곰이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68쪽입니다. 6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지만 그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로 그것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제재받지 않는다 할 때 제재는 영어로 controlled 혹은 mastered라고 번역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에 의해서 그 사람이 컨트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두 가지 예를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음식 문제고 하나는 성 문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먹지 못하는 음식, 먹는 음식 따로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아무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먹었을 때 그것이 다 유익한 결과를 산출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집어먹으면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잘못하다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아무거나 계속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고 비만에 걸립니다. 그러면 수많은 질병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서 본인 스스로에 의해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만 제재를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적인 자유를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 성적인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만나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하고 비정상적인 성에 탐닉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성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성으로 말미암는 정신질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의 성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 중독자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이웃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디아포라와 같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나 자신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지 잘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자의 상황을 늘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 뒤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전부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예배한 다음에 그 고기를 다시 시장에 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사드린 음식을 크리스찬이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은 굉장히 명백합니다.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신이고 그 외에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정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함 속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지만 나의 자유함 때문에 다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믿음이 좋아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 되냐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고 금하신 적 있냐고. 먹을 수 있다고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행동을 보고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의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지 못하다는 거죠. 얕은 신앙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내린 결론은 13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나는 깨끗한 양심으로 자유함 속에서 이 음식 먹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옆에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보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기 자체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자신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크리스찬들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서 그리고 이제는 교회 크리스찬들에게서 이제는 그 영역이 확대되어서 모든 사람,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 크리스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까지 그것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시면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여기 무엇에든지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는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참되어야 합니다. 신뢰할 만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당시 헬라 사회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헬라 문화 아래 있던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윤리 도덕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아레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기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탁월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탁월한 것이 있든지 그리고 여기 기림이 있는데 기름은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든지 늘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행동을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신앙인이 가야 되는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거기서 신앙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서 세상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높은 가치로 인정받는 에티켓이나 공중도덕이나 삼강오륜과 같은 우더른을 공경하고 이런 좋은 그런 가치 기준이 있으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잘 고려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김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충동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영역 속에서 크리스찬다운 고급하고 또 높은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그 대형교회가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곤 합니다. 주일이 되면 그 워낙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차량들이 예배를 드리러 한 장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교회 주차장에 바깥 도로에 주차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량이 주차를 하니까 대도시는 워낙 차가 많고 그 장소가 좁으니까 차량이 정상적으로 통행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차를 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무 문제될 것 없습니다. 잘못되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가 신앙인이 가야 될 종착지는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그 길에 주차를 다 해서 정상적인 차량의 흐름을 막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작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나의 기준으로 모든 가치들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 세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좋은 목회자고 자녀 또한 좋은 목회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목회적 유산을 물려줘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 것 정상적인 경우에 경건한 목회자일 경우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태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일반 기업에서도 그 경영주가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부도덕하다라고 비윤리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들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떳떳하고 나 자신은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라고 하지만 거기까지 멈춰서는 게 아니라 더 가서 여기 말씀처럼 무슨 탁월한 것과 무슨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고려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랍고 풍성한 수많은 삶의 가치 있는 것들, 규범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전부 다릅니다. 그 다른 영역들 속에서 아디아포라와 같은 가치 중립적인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섯 가지 이 성경의 기준들을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의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유익한지 그것들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약한 자들을 늘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진짜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